명쾌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자랑이 될 만한 일들을 내어놓아 여전히 우리의 명성과 칭찬과 인기와 평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착각하며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폭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이죠.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7일자로 세웠느니라.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제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또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치기자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내용 중에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부 주시고 끌어내시고 시기를 당하게 하시고 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팔게 하셨고 그걸 시편에서 봤죠. 그죠? 먼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하셔서 모든 환난,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신 다음에 이제 애굽의 치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은 사실은 그냥 왕 노릇만 한 거지. 왕 노릇만 한 거야. 노릇만. 그리고 그 모든 그 치리권은 요셉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왕이에요. 실질적인 왕. 그것을 치리를 해서 남은 유익을 왕에게 다 갖다 바쳐서 왕은 그걸 갖고 헬릴레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다 힘을 쏟고 있었고 요셉은 실질적인 치리자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혜와 뭐 능력과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를 오히려 배우는 게 성도의 본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디도서 2장을 한번 가보죠. 디도서 2장 4절이죠. 저들로 2장 4절이 아니라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래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착한 일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불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선한 일.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데 한번 한 군데 더 보죠.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어때요? 하나님에게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제 범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범죄 안 하세요?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고린도 후서로 가보세요. 6장.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함께 메면 안 된다 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또 선한 일이 나오죠. 큰일 났죠, 그죠? 이거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응?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자, 칭찬을 많이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는 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를 구원해 내실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의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참 하나님은 참 좋은 훌륭한 좋은 분이셔서 저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구나. 이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마귀의 행사 그거를 등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 권하고 있어. 성경의 모든 하라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라의 명령,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선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3장.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하나의 명령을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고 있죠. 그죠? 요한일서에서는 그거 아니면 너네는 가짜야 라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겠냐 말이에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5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제가 왜 굳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그 본문을 갖고 이 이야기를 끌어드렸냐면은 어저께 그 강도사들이 저를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주소를 알아갖고 우리 동네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는 목사예요. 목사가 되기 바로 전에 이제 강도, 그러니까 강도 새끼들이에요. 만나보니까 예,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를 강도사라고 하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다 들었대요. 백몇 개를 다 들었으니까 열심히 대단한 거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모임이 내비게이터들이 이제 저희 그 요한계시록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걔들도 마찬가지야. 고려대학교 내비게이터 애들이 이제 그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걔네들은 타이핑을 다시 토시 하나 안 배웠고요. 녹취를 다 해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제 온 친구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공부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신학생 중에 그나마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못 보는 써나냐면은 로이드 존스나 존 찰빈의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훌륭한 강도사들이에요. 개혁주의를 지향하겠다고 그 로이드 존스나 존 찰빈을 죽도록 파서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못 벗어나냐면은 그 로이드 존스나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이 이 추구했던 성화에 대해서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렇게 성숙시켜 가야 된다라는 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설교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은혜롭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요즘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자기들은 해왔는데 몇 년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데 요새 와서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되더냐? 그래, 수년간 공부를 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진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본인 자신들에게 대한 대답해보라 그랬어요. 되더냐? 아무 말도 못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다라는 건,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다는 건 악을 제어할 능력이 생겼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발각되어지는 그 욕정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선한, 선을 행하는 능력, 행할 능력에 의해 제어가 되냔 말이에요. 아, 그래도 그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불교인들도 다 하는 성숙이고, 남녀호랑 얘기를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성숙이에요. 철들면 다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악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선을 행하는 능력에 의해 제어가 돼요? 늘, 항상. 안 되죠. 그러면,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너는 다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뭐가 선이냔 말이에요. 그래, 김 집사는 98개 하고 왔으니까 너는 이만한 상을 받아라. 야, 너는 40개밖에 못했네. 그러니까 너는 요만한 상을 받아라. 너는 두 개가 뭐니? 이레인주야. 너는 저 개철 모자. 이게 천국에서의 상급일까요? 천국에서 그런 상급이 없다면, 없어요, 여러분. 없다면,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선함이라는 게 어디에 쓰이냐고요? 그 모든 건 공력이 어떻게 다른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에 타는 거예요. 그거는 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도대체가 우리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도 필드 레인이 이거 다 불타버릴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되는구나를 알기 위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전, 본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겪는 여러분의 악함이죠. 여러분의 모자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꼭 붙들게 되는 데에 필요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뭐겠어요? 그게 선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뭐 제가 그 주일날 새가족들과 몇 시간을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여튼 그냥 LA에서 그냥 독특한 사람들만 와갖고 하여튼 이미 성경 박사들이 돼서 다 오니까 제가 몇 시간 거기서 앉아서 지금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날 그분들은 그날 처음 왔으니까 이제 당연한 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도 내가 가져야 되고 믿음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런 말이냐마 나는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자유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자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주일날 교회에 꼭 가지 않아도 뭐 되고, 홍금을 뭐 대단하게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걸 그냥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걸 안 해도 자유함을 느끼는 뭐, 마음 편안함을 느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틀린 뭐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유라는 건 내 것을 완전히 모두 다 빼앗긴 상태를 자유라고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왜 군대 가서 살이 찌느냐면 거기서는 자기 의견을 요만큼 내놓으면 그냥 영창이에요. 우리의 뜻에 반하여, 내 뜻은 이런데, 이게 하극상이거든요. 명령불복종. 군대에서는 바로 영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군대는 일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일이 없어지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산에 자꾸 데리고 올라가요. 훈련 기간이 아닌데도. 그 다음에 땅을 팔아 그래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판다고요. 그런데 오후 되면 밥 먹이고 다시 무드래요. 여러분, 그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게 건강한 20대 남자들 뭐하다가 할 짓입니까? 그게 괜히 땅을 왜 파괴하고 괜히 또 왜 무수라 그래요? 거기다가 무슨 뭐 군수 뭐 검열 같은 거 나오면 훈련을 평소에 했어야 됐는데 잘 안 해요. 지휘관들부터 게을르니까. 그러면 실탄이 왕창 남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 검열이 나왔을 때 실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훈련 안 한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끌고 올라가서 산에다 대놓고 막 소개해요. 그리고 탄피만 수거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경제적입니까? 헛질을 하는 거다. 근데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창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 주장이 있는데 그걸 펼칠 수 없는 상태, 그때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시키는 거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짬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그 이 짬밥을 들어서 후 불면 막 날라다녀요. 근데 그걸 먹고도 살이 쪄요.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게, 그러나 그 존재가 선의 극치이며 선의 정수예요. 그분이 이끄는 삶은 쫓아가기만 하면 선이요, 쫓아가기만 하면 이건 뭐 그냥 의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걸 다 맡겨버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왜 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못 배웠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명예가 없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아래 끌려가는 상태, 그걸 자유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너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며 우리에게서 주관적 믿음을 격발해내는 거였죠. 아버지에 대한 주관적 믿음. 이 아버지만 쫓아가면은 우리는 땡 잡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어떤 역사, 그거에 대한 지식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 알은 나한테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가 아니라 나는 늘 이렇게, 어떨 때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흔들려요. 나는 흔들리는데 주님이 하신 객관적인 사역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끌고 가야 하는 거구나가 구원의 확신이어야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마땅해. 근데 네가 뭔데?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뭔데? 만약에 너 착각하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매번 그냥 하나님 앞에 낙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지옥 보내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상태로 그냥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뻘거벗은 노아를 셈이 그냥 뒷걸음질 쳐서 덮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너희들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구할 거야. 너희들은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온 세상에 기식하는 게 다 죽어도 너희는 여전히 악하잖아. 금방 뻘개 벗고 누워있어요. 언제 포도 농사져서 술을 만들었을까요? 방주에 탈 때 갖고 탄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다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술을 챙기는 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시체 썩는 냄새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술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상태로 폭로당하고 그걸 예수가 와서 의의 흰옷으로 덮는 걸 경험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래도 말 듣고 잘 왔네. 어서와 어서와 세례받어. 그래야 오라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도끼가 네 뿌리에 대해 이미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아요. 자기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왔는데 왜 욕을 하냐고요. 우리 교회랑 똑같죠. 들으러 왔는데 저 인간은 왜 맨날 이렇게 야단 맞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아니 불렀으면 세례 주면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물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회개의 세례 물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물세례 받지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몇 차례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못 받아요. 그럼 이건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물세례라는 건.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세례 요한도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래요. 옛날에는 노예 중에 가장 천박한 노예가 신발을 담당하는 노예였어요. 그때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주인이나 손님이 밖에서 돌아오면 얼른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게 그 아주 가장 천한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노예는 그 일도 안 시켰어요.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아주 천박한 노예들만 그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면 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그럼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물 세례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거듭나는데,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세례를 받으러 그 회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연합되는 거야.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왜? 우리 죄인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맞아요. 이게 물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물 세례를 전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료 지점에서 그때 완료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완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영혼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 딱 쪼개면 여러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쪼개버리면, 지금은 이게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 인생 속에서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영혼 속에서 완료가 되어 있기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뭐 하는 거냐? 물세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홍수가 쏟아져서 이 악의 세상을 점령하여 죽여버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세례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사건을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보세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죄인된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인된 속성이 뭐냐면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고부터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용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선민이라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공로, 그 성령 세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물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건 뭐예요? 내 구원? 내 회개? 내 천국 챙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기특한 것 같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여전히. 내 구원, 내 천국, 내 회개의 주인공은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냐? 내가 신앙하는 대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구원, 내 회개, 내 천국 챙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착한 일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했고 율법 지킴을 수행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 기특한 행위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나였어요. 나. 너희들은 그거부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뭐냐면은 바로 고사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는 건 물세례라는 건,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 인생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 물세례가 뭐냐면 내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도끼에 의해 내 그 옛자가 찍히는 그걸 물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의 욕을 해버리면서 니네는 안 돼가 아니라 얘들아 세례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선한 일, 열매가 뭐겠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고를 버려라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그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착한 일을 수만 개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의 구원을 챙길 수 없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가 착한 일을 많이 해라라면 바리새인들과 여기 서기관들에게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 근데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돌아서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악한 일을 많이 하던 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적인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꼭 붙들게 되는 상태가 회개인 거예요. 돌아서는 거.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제가 오늘날 기독교를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뭔가를 하겠다고들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라는 건 나의 옛사람, 옛자, 그리고 옛자에서 출발하는 게 뭐예요? 누누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의 과거, 옛자에서 출발하여 나의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의 지점을 희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바람의 지점.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건 여러분의 옛자와 거기서 격발되는 희망이 하나님의 도끼에게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옛자와 희망이 도끼에 찍히는 인생이어야 돼요. 근데 그 희망을 성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것도 희망이야. 그게 도끼에게 찍히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찍힘을 당할 때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예요. 나의 자존감, 자존심 이게 하나님의 도끼에게 찍힐 때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됐니? 라는 게 내 자신에게 폭로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적어도 성도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야. 사업이 망하고 병이 걸리고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누명을 쓰고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요. 독을 마셨는데 그 독을 마신 상태에서 야 얘, 내가 옛날에 그 누구에게 닭 한 마리 미친 거였는데 제자들아 닭 좀 갚아주라.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독이 빨리 퍼지라고 걸어다녔습니다. 빨리 죽겠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챙기기에 모습은 그렇게 참 집요하고 교활해요. 엄청납니다. 그죠? 인간은 자기 영광과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 순교도 불사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순교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순교 같은 것도 별로 살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총살당하고 뭐 단두대에서 모가지 잘리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힘들겠어요. 진짜 힘든 건 그게 아니라니까. 어제 찾아본 강도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열한계시록에 딴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아, 7년 대환란에 대한 부분, 문자적인 해석을 자기네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너무 목사님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내가 6년간 가르치고 어떻게 몇 시간에 그들을 가르치겠어요? 더 들어봐라, 열심히. 다니엘서 9장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70일회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쓰인 건지 연구 좀 해, 공부 좀 해, 제발. 메시아 책 있냐, 하루에? 내가 그랬어요. 성경 메시아 읽고, 사역이 바빠서요. 그러면 일할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 왜 니들이 그런 걸 해? 니들이 그런 거 하려고 신학교 갔니? 니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요, 예전에 악인 같은 데 끌려가갖고, 큰 김장독 항아리에 뱀들을 풀어놓고요. 물론 독사는 아니지만, 빨가벗겨서 거기다 넣어놓고 뚜껑 덮어도 비명 한번 안 질렀어요. 그거 무슨 고통이에요. 아니,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갖고 뭐, 또 뭐 뱀 굴에 들어가갖고 막 물려서 죽으면서, 야, 저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이 또다시 7년 대환란 동에 올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때에도요, 온몸이 새카맣게 아무데나 찔러도 다 멍이었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도 비명 한마디 안 질렀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명분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가 폭로될 때는 통곡을 하면서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고통이냐고요. 뭐가 진짜 고난이에요. 고작 그런 육체적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자기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는요, 숨겨도 불쌍해요. 제가 그때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벌레, 곤충 이런 걸 제일 싫어요. 개구리 이런 거. 미끈미끈한 그런 거. 근데 미끈둥하고 밟히는 게 전부 뱀이에요. 그리고 뚜껑을 위해서 닫고 거기에 깔고 앉아있으면요, 그 뱀과 거기에서 몇 시간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독은 없지만 물어요. 그게 안 아파요? 공포로 다가와요. 그렇지만 내 영광과 내 평판, 내 명성을 챙기기 위해선 그게 참아지더라니까요.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때리는데 안 아프겠어요. 근데 이를 딱 악물으니까 비명이 안 나와요. 안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도가 이 시간 속에서 겪어야 돼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성경에 어디 7년이란 말이 나와요. 지들이 만든 거지.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없어요, 그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에 성경을 짜서 자꾸 이렇게 맞춰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 고통, 그게 도끼로 뿌리를 찍히는 고통인 거예요. 그게 물세인 거예요. 그게 홍수에 의해 빠져 죽는, 내 기식하던 옛자아가 빠져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이 물 위로 동동 뜨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빠져 죽어야 할 존재구나를 절실히 깨닫는 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찾아 읽었던 모든 선한 일,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다 뭐냐고요. 나의 옛사람의 희망 아닙니까? 응? 그거 제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도 우리 읽어봤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항상 폭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나와 나의 일상을 폭격하는 거예요. 나의 희망을 폭격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에게 폭격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폭로당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장해제당하는 그 일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그 좌표를 타고 내려와요. 그 미련하고 연약한 좌표를. 밤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비효율적으로, 비경제적으로, 미련하게 등불을 계속 켜고 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저런 비효율적인, 비경제적인 어리석은 인간이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밤 어두움인 상태에서 그 미련한 불빛을 들고 있는 다섯 처녀와 120년 동안 그 미련한 등불을 들고 있던 노아, 미친놈이 산 위에다가 왜 배를 짓고 지랄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정확한 좌표를 보고 하늘에서 그 좌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성, 평판, 인기, 희망을 도끼로 찍힌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미련한 좌표를 위에서 보고 정확하게 거기에 이륙하신다 말이에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약함이 강함이었구나. 하나님은 저 약함 속에 자기의 강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그들을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만들었구나가 이방인들이 그들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간디는 지금 하나님께 무지하게 큰 영광을 돌리고 간 거네요. 착하게 살아갔으니까. 맞아요? 슈바이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간 거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면 그 영광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덮으신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게 절대 칭찬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중에 종말의 때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그냥 이기고 살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잘 배우세요. 거기에 무슨 뭐 은이빨, 금이빨로 바뀌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금가루가 요즘 떨어진다면서요? 그걸 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갖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모아갖고 갖고 오세요, 그럼. 응? 건축 헌금 좀 하세요, 교회에다가. 그거 다 어디 가서 요즘 막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그 목사들 몇 명이 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요? 금가루가 막 떨어진다고. 금가루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바가지로 쏟아진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신비한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인식이라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난 현실만 보고 믿을 거야.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진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거기까지를 못 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사시지만 성실하게 사세요. 사시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폭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실패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성공하는 모습을 내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진짜 변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는 하는 거지만 결국 나는 계속 내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는 거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공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기를 지우기로 벅벅 지우시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보화보다 낮게 여겼다라고 각색을 해서 우리의 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나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을 때 같은 뒤에서 비웃었지만 사라는 믿음으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기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몇 명이나 천국 갈지 모르겠다.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참 없다. 뭐 아주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거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인간들의 자기 가치 챙기기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무력한 죽을 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 당신의 아들의 피를 부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만큼은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와 피,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여 나는 죄하고 우리 하나님만 흥하는 그 복음의 참된 복음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